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 특별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독살 시도에 대해 미국은 솔라윈즈의 킹이든 선거 개입이든 나발리 사건이든 러시아의 해로운 활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이 사안에 적용할 또 다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한 제재 대상을 정하는 대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화학무기 관련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 제재 언급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아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영국 텔레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불법 행위 후에는 언제나 우리의 정당한 대응이 뒤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 열린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협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한일 3국협의에 앞서 열린 미한 북핵 수석대표협의에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대화와 대결 모두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하며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평양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우리가 곧 긍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르첼로 케이로가 브라질 보건부 장관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은 나라는 미국에 이어 브라질이 두 번째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792만 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에서 9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인도에서 확인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염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가 미국 내에서 곧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미국 내 적어도 41개 주에서 델타형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 등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 관중 상한을 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일본 정부와 도쿄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이날 온라인으로 의자 협의를 개최하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만 명으로 공식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장 정원이 만 명이면 5천 명까지, 2만 명이면 만 명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경기장 정원이 2만 명을 초과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최대 관중은 만 명입니다. 한편 스카이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 기간 중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대회를 무관중으로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HK 방송은 오늘 스카 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정부 코로나 대책기구의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주재 타이완 정부 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했습니다. 타이완 CNA 통신사는 어제 보도에서 타이완 사무소 직원들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라는 홍콩 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이날 철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 부시장인 린 페이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홍콩 주재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면서 이는 비자 갱신을 위한 정치적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의 대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우리 홍콩 사무소 직원의 비자 갱신을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 인정서약에 서명하라는 부당한 정치적 조건을 달아왔다며 타이완인 직원은 하나의 중국 같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대화 관련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최고는 16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을 함께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응해 또다시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항주 국장과 가진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에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여러 차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성김 대표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첫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화가 우리가 곧 긍정적인 회답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미국 역시 대화와 대결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대화에 무게를 둔 듯한 대미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올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고 4월 말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북한 측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접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미국의 접촉 제의를 접수했다면서도 이에 응할지 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미한 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한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상호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복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미국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내내 한일 양국과 긴밀히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동맹국과 다른 협력국들과 계속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재 구멍으로 인식되어 온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철저한 이행을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메시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 주도권을 겨냥한 계산된 발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김 대표의 발언으로 미국이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북한에 공을 넘긴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없이 그냥 대화만 얘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명분을 북한이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판단을 미국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든 팀들은 그러니까 다시금 공을 넘기면서 미국이 검토했던 완료된 대북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미국이 끌어가도록 판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미한 그리고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대표의 이번 행보는 북한에도 대화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다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에 대한 회신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김의 행보가 북한에게도 긍정적 메시지로 가닿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이 높아졌다. 다만 성김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북한에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북한을 견인할 만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는 성김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고위급의 소위 이제 장관급, 수장급에서의 반응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전원회의에 화답하는 이제 방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동시에 양국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적대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같은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기고문에서 지금 북중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전통적인 양국 친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전략 경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에 밀착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결 국면에 대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대화를 준비한다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여건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북중 관계에서는 북한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 여건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지난 19일 한국에 도착한 성김 대표는 22일 오전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양국 간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를 한 뒤 오후엔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대화 관련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대화가 준비됐다는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결은 물론 대화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로 비춰볼 때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건 미국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를 향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 앉을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의 이번 주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며 그들이 잠재적인 길로 전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기다리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는 북한이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신호는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외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외교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처음 나온 대미 메시지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 가능성을 모두 언급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t really reflects a tit for tat approach to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leased.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에 모두 열려있다는 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와 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반적인 정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외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외교를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서 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북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도 짙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특히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When he says prepare for confrontation, he's telling the Korean people that North Korea and that South Kore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견제난 등으로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운 자력갱생 자급자족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위협을 조성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내부 결속을 위해 대결 가능성을 언급했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조건으로 줄곧 고수해온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지 않은 건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미국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성김 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완벽하게 실행된 정치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think it's very coincidental that he's made this statement in terms of the party meeting that's being held.
성김 특별대표의 방한 직전 나온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성김 특별대표에게 대결이 아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 취소를 적극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한 동맹 간 균열을 시도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공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계속 기다릴 테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 성김 특별대표의 주요 임무는 북한과의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미한 이견을 관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현재로선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과 대결 구도 사이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재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기존 관측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North Korean statement confirms what we have suspected that
김정은 위원장은 한동안 계속 대외 문제보다 식량난과 경제난, 어쩌면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포함한 국내 문제들에 집중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와 같은 대결 구도로 가기에는 추가 제재와 같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과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북 양측 모두 현재로선 협상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전 초기 제안으로선 하기 힘든 여러 종류의 양보를 원하는 것 같다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미국의 제안이 있지 않는 한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미북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큰 움직임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힘의 위치에서만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자연재해와 제재, 코로나 관련 국제적 격리와 식량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현재로선 협상에서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핵이나 미사일 실험도 대화도 하지 않고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듯한 북한의 상황은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김 위원장에게 현재로선 최고의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집권 10년 차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제적 고립이 계속되는 데다 마지막 보루인 식량 산정마저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고위급 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올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동북아 연구원장은 말했습니다.
올해 식량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나쁜 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핵심이고.
북한의 한 해 식량 필요량은 대략 575만 톤이지만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식량 부족분은 135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식량난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 물가, 외화, 장마당, 광공업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경제난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3년간은 제재에 잘 버티고 경제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제재가 시작될 당시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제재 이전인 2016년의 경우 북중 무역고는 6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400여 개에 이르는 장마당과 시장에서는 주로 달러화와 위안화로 거래가 이루어져 제재의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경제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음을 각종 지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해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우선적으로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원부자재와 소비재는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지 않자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씨는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가 안보리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looks like a self-imposed blockade enforced by North Korea's own armed forces.
북중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면서 북중 무역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년도에 25억 1천만 달러였던 북중 무역 규모는 2020년에는 5억 3천만 달러로 무려 80.7%나 감소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1,900만 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26만 달러, 그리고 11월에는 14만 8천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외화가 고갈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exporting anything, so they probably don't have a lot of cash.
실제로 지난해 가을부터 외환난이 본격화됐습니다. 과거 북한의 환율은 1달러에 8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500원으로 20%가량 폭락한 데 이어 이달 초 또다시 16%나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강력한 외환 통제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some sort of like a artificial controlling of the currency value.
이런 가운데 일반 주민들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당국이 장마당 장사를 제한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 30대 젊은 장마당 세대는 당국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없앤다며 남한의 한류와 청년들의 머리와 옷차림까지 단속하는데도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장혁 씨입니다.
뭔가 새로운 리더가 뭔가 조금 바뀌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지켜보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내린 결론은 김정은은 그 안에서 탈출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일이 뭔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계속되는 경진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직후에 자신감 있게 다시는 허리띠를,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건 공개된 언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난행군기를 가겠다는 얘기는 인민들은 굶주림을 몰았다는 얘기. 일반 인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환호나 박수를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이 북한에 나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적대시 정책 철회나 제재 해제 같은 유인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대결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수뇌부의 고민은 1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 발언이 미국과의 대화에 무게를 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지해왔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철회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대화 테이블이 나오겠다는 그 전제 조건을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일단은 상당히 대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또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먼저 판을 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바라는 대북 제재 해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후 최악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관련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정부 기관에 연간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이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인 형태로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로버트 포트만 상원의원 사무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은 포트만 의원과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맞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법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법안 발의일 이틀 뒤인 19일은 오토 원비어 사망 4주기며 포트먼 의원과 브라운 의원은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 허가 등의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기관, 미국제방송처, USAGM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도구와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촉진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트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오토 원비어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법안은 원비어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이 그의 죽음과 여러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도 우리는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면서 자국민과 수년간 억류된 이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엄격한 감시와 검열 정책을 끝내고 오토 원비어에 대한 기억을 기리기 위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법안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적성국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케 오양 미 국방부 사이버정책 부차관보는 18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적성국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며 앞으로 미국은 말뿐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must cost for this. It cannot just be words. And I think President Biden has been very clear in his
오양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의 독일 마셜기금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이버 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사이버 안보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안보 등의 현안에 협력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미 사이버 사령부는 적성국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한 악성 코드의 표본을 공개해 귀책 사유를 공표함으로써 새로운 공격 수단을 만드는데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귀책 사유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적대 세력의 귀책 사유는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동을 동반할 때만 유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려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성국과 적대적 비국가 조직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현재의 사이버 안보 환경에서 독재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독재 국가들이 사이버 기술을 통해 자국민을 통제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적성국들의 경우 범죄 조직을 비호하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같은 사이버 독재주의에 맞서 세계의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핵심은 다양한 이해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안전한 연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mocracies need to offer is an alternative to that. That is the free, open, multi-stakeholder, secure.
우양부 차관보는 미국은 이미 적대 세력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등 법 집행기관들이 향후 모든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평화 수준이 전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은 163개 조사 대상국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는 17일 발표한 2021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163개 나라 가운데 151위로 최하위권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15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평화 상태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개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수단, 러시아 등 12개 나라와 함께 매우 낮음에 속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얀마와 필리핀, 중국 등 19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2007년부터 해마다 군사비 지출 규모, 국내외 폭력 상황, 이웃나라와의 관계 등 20여 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24%를 군사비용에 지출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한은 또 군사화 부문에서 163개 나라 가운데 160위에 올랐고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과 사회 안전과 안보 영역에서도 각각 141위와 140위로 기록하며 전반적인 평화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세계 평화 지수 평균이 지난해보다 0.07% 개선됐다며 87개국의 평화 수준은 나아진 반면 73개 나라는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꼽혔고 뉴질랜드와 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22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내려갔으며 한국은 57위로 전년 대비 1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군사비 지출과 무기 수입 증가, 무기 수출 증가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조사됐고 예멘과 시리아, 남수단, 이라크가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전달에 비해 약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북중 무역액은 346만 3천 달러로 3,059만 달러를 기록했던 4월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5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271만 4천 달러, 수입은 74만 9천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북중 무역액은 지난해 10월 165만 달러까지 떨어진 뒤 올해 2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다시 무역액이 늘어나기 시작해 1,42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전달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3,059만 달러를 증가했지만 5월 들어 다시 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 무역액도 5,159만 2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3%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중 중국의 대북 수출은 4,445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고 수입은 714만 2천 달러로 60.9%가 줄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 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캐나다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모두 7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발표한 2020년 국제동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88명의 탈북민들이 망명을 신청한 뒤 난민지위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난민자격 탈북민은 전년도 762명보다 20명 늘어난 반면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인 탈북민은 전년도 124명보다 36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기준 난민자격 탈북민은 802명, 망명 신청자 152명으로 나타났고 2017년과 2016년에는 탈북 난민 숫자는 각각 1,175명과 1,422명, 신청자도 각각 591명과 533명 등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협력기관, 자체 통계를 취합해 해마다 난민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난민을 수용한 각 국가의 제출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수치를 집계한다며 따라서 보고서 수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탈북민들은 이 유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규모가 가장 큰 중국 내 탈북민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도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난민 인구 통계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탈북민들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13개 나라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가 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85명, 영국 72명, 러시아 53명, 네덜란드 3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는 6명의 탈북민이 난민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탈북민 5명이 네덜란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난민과 망명 신청자, 국내 강제 이주민들이 지난해 말 기준 8,24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7,95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다보다도 4%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특히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 가장 취약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체 4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1951년 난민협약이 법률적 틀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과 박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인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경 봉쇄로 물자 부족을 겪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쓰레기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때마다 재활용을 독려하는 강도가 세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최근 쓰레기를 보물로 북한의 재활용 독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38뉴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월 재자원화, 즉 재활용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며 이는 당과 애국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충성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같은 달 조선중앙방송이 내가 찾은 보물이란 제목으로 16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재활용을 강조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제정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쓰레기의 재활용에 더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우려로 북한이 국경을 막은 직후 제정이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중국 등에서 물자 수급이 어려워지자 북한 내부에서 물자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조치로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탈북민인 강미진 NK투자개발 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재활용을 독려하는 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일이라면서 하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서 독려를 하는 강도가 달라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코로나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도 고난의 행군 등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재활용에 참여해야 국내 자원이 돌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당국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북한 사회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어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아직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염두에 둔 제품 생산 공정이 덜 발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평양시의 오물 재자원화를 위해 역포구역의 오물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오물을 원료로 비료와 건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물 재자원화를 위해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낭랑구역에 오물처리 공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재활용은 환경보호 측면보다는 경제나 산업적 이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에선 쓰레기의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걸 막는 방도로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기술이나 재활용에 편한 제품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뉴저지주의 우드베리시가 최초로 재활용을 시행했고,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시행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주택단지나 혹은 아파트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모아두면 지역 정부나 민간회사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이용한 재활용과 제품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파쇄나 열분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의류, 신발, 가방 등 일상용품 외에도 전자제품과 의약품, 에너지까지 재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D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북한 내 재난 사태 등 발생 시 북한에 들어가 주민들을 구조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국제 재난구조 요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북한 재난 시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에서 국제적 네트워크에 동참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헬렌 권 씨는 지난 2017년 한인 북한 선교단체 주관으로 열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개인 신앙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2015년 북한을 직접 방문했던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 갔던 게 낮에 선봉이네. 거기는 근데 거기서 꽃제비들도 제가 이제 만났는데 할머니 꽃제비인데 목 같은 걸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저를 돈 달라고. 할머니인데 많이 할머니인데 근데 너무 놀래기도 하고 깜짝 속수상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제 막 걸리면 그 사람들은 끌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치껏 할머니가 막 이렇게 찌르는 모습에서 눈에 볼 때는 저기 중국이랑 중국이 어떤 시장 같아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어서 깜짝 놀랐고 그 안에는 근데 그런 아픔이 있고
지역 선교단체 소속으로 북한을 직접 가본 권 씨에게 북한 방문은 공기부터 다른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기독교 단체의 지원 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방문 후또 다른 선교단체를 만나 훈련에 참가했다는 권 씨는 당시 경험을 나눴습니다. 권 씨는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발생 시 유엔의 관여가 불가피하며 유엔 승인 날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훈련을 마치면 북한에 갈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권 씨는 당시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운송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시간들이 있는데 전혀 저희는 뭐 그쪽에는 문외한인데 그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훈련해 가면서 아 이렇게 물론 틀리죠. 실전은 너무너무 틀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만약에 몇 명이 이제 다리를 건너서 몇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막 그런 것들 원래 훈련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준비 안 된 한 그리스도인들한테 준비가 되고 또 전체적인 그냥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시 재난 구조 훈련을 시행했던 데이비드 밥 씨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은 미 CBS 방송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밥 씨는 콜로라도주 소재 비영리단체인 재난 대응 네트워크 DRN 디렉터로서 미국과 한국에서 재난 구조 요원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 단체의 국제 네트워크인 IDRN은 미국을 포함한 재난 지역에서 구조와 재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IDRN의 소셜미디어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의 훈련과 재난 상황 등에 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제공되는 훈련에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 현지 소식통, 북한 관련 자료, 미국 선교단체와의 협의 등을 종합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북한 선교단체인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 처음 미주 한인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2018년 발간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매뉴얼은 초기 현장 상황 평가, 서비스 부문 사역 매뉴얼, 개입 시기에 따른 사역별 실행, 체크리스트, 응급 상황 대응 계획, 예산서, 철수 등 운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단계별 접근과 행동 수칙, 또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울 방법 등도 자세히 다룹니다. IDRN의 재난 구조 내용에 한반도 특수 상황에 추가된 이 훈련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노약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겪게 될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지는데 훈련 기간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가량 소요됩니다. 훈련을 마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2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북한의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내 선교를 목표로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익명의 북한 선교단체를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 IDRN이라는 이름의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단체는 재난 상황에서 구조 요원들이 숙지해야 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날씨와 지형, 인구 분포, 교통, 산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해방전 교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온 전정훈 씨는 19세기 말 평양으로 간 미국인 선교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 일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는 IDRN 2018년 참가자입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개성 지역에 재난이 발생을 해서 그쪽에 한 20여 명이 이쪽에 그 한국말을 하는 미국 쪽에 IDRN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을 와서 도와줬으면 하겠다라고 IDRN 본부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것이냐. 예를 들자면 그 몇 명이 한국에 그 베이스 캠프를 하고 서울로 가서 그다음 서울에서 어떻게 뭐 심양으로 갔다 중국에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전 씨는 이 훈련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기독교 복음화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중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던 만큼 재난 상황 속에서 선교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선교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하나의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많은 분들이 국경을 두만강,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난 캠프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텐트 그 임시 보호 시설을 간이 텐트를 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들, 옷까지라든가 이런 거. 아이들은 또 임시학교처럼 교육도 좀 시키고.
훈련 교재에 따르면 훈련의 목표와 비전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정우 씨는 일반적인 재난구조 훈련을 뛰어넘어 기독교의 선교회 가르침이 기반이 된 통일선교 IDR에는 북한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구조 훈련, IDR은 훈련을 통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건지, 또 북한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일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인포메이션도 그렇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강령, 또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인상이 깊었고 구체적이라는 게 실체적이고 저희들이 항상 가서 도울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아니더라도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가서 나도 뭐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자신감 같은 걸 가졌다고.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시사상식은 중국 신장지역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올여름 매미때의 등장과 관련해 매미에 대한 시 공모전이 열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6월 21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존 힌클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오던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쏜 존 힌클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힌클리는 미국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받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후 1982년 6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존 힌클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여론이 일지만 힌클리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미 연방법원은 2016년, 35년 만에 힌클리를 워싱턴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을 벗어나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 살도록 영구 석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1900년 6월 21일 중국 청나라가 서양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당시 중국 농민들이 의화단 사건을 일으킵니다. 중국 농민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부청멸양을 외치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산동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이 의화단 운동은 북경과 천진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 전 중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의화단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공격해 서양 선교사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화단은 서양과 관련된 시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해 거리는 폭동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연합군은 중국을 침공합니다. 의화단은 이에 맞서 싸웠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화단은 연합군에 패배하고 1901년 8월 굴욕적인 신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